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1994년 2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에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또 시기적으로도 가장 적절한 때여서 시기에 맞게 자원 입대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입대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입대하기 전에 조언을 해주곤 했었습니다. 저 역시 먼저 다녀오신 믿음의 선배들이 군에 가기 전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훈련을 마치고 이 자대에 배치를 받게 되면 그때 신병대를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인데, 그때 무엇을 부르는가가 중요하다는 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처음부터 신앙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상황이 어떻게 되든 교회에 나갈 수 있지, 처음부터 만약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신앙생활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 배치받고 나서 노래를 시키면 무조건 복음송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고 나서 내무반에 들어가니까 이제 신병대를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선배들의 조언을 따라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군생활이 꼬였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본 고참이 그때부터 저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구다는 표현이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저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고참한테 특별하게 잘못 보인 것도 없었는데 전역하기 얼마 전까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저를 따로 불러놓고 치킨 한 마리를 사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힘들게 한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갈구게 되었다며 잊으라는 말 한마리를 남겨두고 전역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제 마음속에는 이 전역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고참의 말대로 치킨 한 마리에 그 고참의 갈굼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참을 다시 볼 일이 없어지자 그 고참에 대한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더 이상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일이 떠올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더 이상 미워하던 일조차 있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눈에 보이지 않아 누군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보는 게 가장 쉬운 일일 텐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싫다고 미워한다고 서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이 수많은 공동체가 과연 존재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 오해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랑의 본질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본질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또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삶을 추적해가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사랑의 사도라는 말일 겁니다. 아마도 그가 쓴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고 또 강조하며 적혀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볼 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사건을 통해 사랑과 멀어 보이는 그 요한의 대표적인 두 기질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급한 분노와 보복적인 성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야심입니다. 먼저 요한의 급한 분노와 이 보복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붙여주셨던 이름이 우대의 아들이라는 것만 보아도 요한이 그 당시 어떤 이미지로 살고 있었는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요한의 급한 분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이 복음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한 사마리아 마을에서 잠시 밤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좋지 못한 이 불화의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BC 8세기경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이 점령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구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아있던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한 후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과 다른 외국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 혼인을 하게 만듦으로써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반란의 근원을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이후부터 유대 공동체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역시 이런 유대인들을 증오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성소는 중앙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응하는 성전을 그리심산에 따로 지어서 이것을 자기들 중앙성소로 삼았습니다. 이것 또한 종교적인 마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불화는 극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분봉왕 자리에 오른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부인 가운데 한 명을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다 헛수고였습니다. 정치력을 비롯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진 그 긴 불화의 골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객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로 인해 순례객들은 가까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둘러가는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같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의 사랑에 예외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크게 분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저 사람들을 불살라버릴까요? 얼마 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목격한 이 요한은 아마도 자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누구신데 너희들이 거부하느냐? 좋다. 주님만 허락한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고 이 보복적이고 분노에 휩싸인 감정으로 그 마을을 모조리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요한의 모습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감싸안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요한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요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서 요한은 한 무리의 군중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에 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숲을 헤집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땅바닥을 이리저리 구르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자기가 부여받은 권세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겠지만 동시에 예전에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떠올라 순간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격렬하게 몸을 뒤틀더니 이내 조용해지면서 조금 후에 병원을 되찾았습니다. 이를 본 요한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나의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단 말이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요? 당신은 우리 선생에게 어떤 권한도 바른 적이 없지 않소. 그러니 그분의 제자인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말을 들으시오. 다시는 절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임명하고 사역을 위임함으로 그의 공식적인 이 대사처럼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위임받지 않은 그 사람의 행동은 당연히 권한이 없는 제재 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검했다는 말을 예수님께 고하면 이런 자신의 열심을 예수님은 칭찬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동시에 요한의 마음에는 자신도 하지 못한 일들을 공식적인 제자도 아닌 다른 누군가가 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시기, 경쟁심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이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이 본문이 제자들의 논쟁 이야기와 연장선상에 있으며 또 그 논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끝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수용했더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시기와 경쟁심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사도의 그룹에 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정죄하며 편가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독선적이고 편협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요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의 마음속에 독소처럼 자라고 있는 시기와 편협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또한 우리의 독점적인 그룹 안에 속하지 못하고 인형과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다 하여 생각과 마음으로 편을 가르고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면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 쓴뿌리처럼 자라고 있는 독선과 교만을 계속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마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요한의 보복과 급한 분노 또 편협된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바로 야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은 이런 요한의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앉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곳에 기록된 내용은 어머니가 아니라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자신들을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두 기록을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께 순차적으로 한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그 안에 강하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야심에 대한 발언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인정해주는 마음보다 자신의 야욕과 이 욕심에 관심이 많았던 요한의 모습에서 도저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요한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가 실수할 때도 그가 실패할 때에도 실천해야 할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며 야심과 분노와 맹렬한 성격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하여 주님의 부활과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마침내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통해 가르치고자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이 사도행전에 그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 이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분노를 폭발시켰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이 똑같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지자 이제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두 사람을 파송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성령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촌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받아주지 않자 그 땅을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맹렬하게 분노했던 요한은 사도행전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다시 돌아와 감사한 자는 사마리아인 뿐이었다라는 그런 사건과 대낮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야 할 자들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에서도 사마리아를 빼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그냥 복음이 통과되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땅임을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도 복음의 통로로 삼으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비로소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인들도 바로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시기의 눈이 아닌 주님의 긍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야망과 야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이는 자였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디베라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실수와 실패투성이던 자신임에도 결국 자신 안에 남아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였듯이 요한 역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에게 먼저 주어진 이 표현할 길 없는 사랑이었든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제자, 그 제자라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제자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 자신만이 예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 평견 인물을 쓴 워렌 위어스비의 교수의 말처럼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먼저 손 내미신 놀라운 사랑이었기에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삶에서 이제 그 중심이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요셉의 삶을 기술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 초대 교부이자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는 이런 실제적인 한 예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밧모섬으로 유배 갔다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온 뒤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청년을 만나 전도하게 되었고 복음으로 그 청년은 회심하게 된 뒤에 요한은 그 지역의 교회 감독에게 그 청년의 돌봄을 부탁하고 또 다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청년은 믿음 안에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사악하고 방탕한 친구들이 그 청년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청년은 그 친구들의 꾀에 빠져 타락한 길을 걸었고 결국 신앙까지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간 후에도 이 청년은 변함없이 범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감옥을 나온 후에 이 두목이 되어 친구들을 데리고 도적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악독하고 잔인한 범죄 행위들을 아주 일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은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자신이 전도한 그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요한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때려가며 심하게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찾아 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은 잡혀오는 그가 요한임을 알아차리고 부끄러워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은 너무나 애절한 목소리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왜 너는 너의 아버지인 힘없고 다 늙은 내 앞에서 도망을 치려고 하느냐? 내 아들아, 너에게는 아직도 영생의 희망이 있다. 내가 주님께로 너를 인도하겠다. 피도하라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겠다. 멈춰라.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줄 수 없겠니? 이 소리를 듣자 그 청년은 잠시 충격받은 듯 멍하니 서 있다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요한에게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요한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이 불쌍한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 계속 중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긴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요한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한계적인 사랑 이상의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생각의 한계를 넘는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을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고 우리도 변하게 만들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묵상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사이인 두 목사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은 아들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로 자녀들 이야기를 하다가 딸만 가진 목사님이 아들 5가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아들 5이나 되니까 한 명만 우리 집에 양자로 보내면 안 되겠나? 그러자 아들 5가지 목사님이 그러지 뭐 하고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 약속에 철저했고 무엇보다 의리와 약속을 자기 삶의 철칙으로 삼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양자로 보낼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누워있는 다섯 아이들 한 명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상속자여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둘째 아들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섯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그래서 장래성이 촉망한 둘째를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보니까 다섯 아이들 중에서 가장 자신을 닮아서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네 번째 아이를 봤는데 다섯 아이들 중에서 제일 병약하고 병치를 하는 이 불쌍한 아이를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막내를 보니 보기만 해도 귀엽고 흐뭇하고 기뻐지는 그 아이를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어느 아들 하나 양자로 보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날 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며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들이 다섯이나 있지만 어느 하나 양자로도 보낼 수 없을 만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데 과연 죄로 인해 도저히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위대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가슴 속 깊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인생을 통해 우리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은 요한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하라라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방관하는 그런 단순히 한계적인 우리의 노력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마땅히 실천적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게 먼저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분의 성품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만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을 계속적으로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 안에 그대로 머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전념성을 가지고 우리를 통로로 삼아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품었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사랑하지 않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란 타이틀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라리 언급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우리의 이웃이라 얘기하시며 마지막까지 그 사마리아 땅을 챙기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람들임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같지 않다 하여 내가 속한 그룹과 인연과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여 편가르게 하며 편협된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이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전도자란 이름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을 만큼 이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도자로 사신 분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 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가족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이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코리 텐 붐 여사는 구사 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코리 텐 붐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코리 텐 붐 여사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려주시는 한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즐겁게 순종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그의 언니를 죽인 또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땅을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들은 코리 텐 붐 여사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무거운 발걸음을 독일로 향해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그곳에서의 사역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날과 같이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악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한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 순간 여사는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런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가진 행포를 다해 괴롭혔던 잔인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여사의 언니는 강간당하고 견디지 못해 끝내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주범인 그 남자는 바로 그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여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까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하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주님으로부터 한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 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니?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하고 너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가기는커녕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을 향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분이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어 기도를 시작하는데 순간 갑자기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코리텐분 여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의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리텐분 여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을 다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코리텐분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왠지 사랑이라는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도 해보지만 그럴수록 더 견고한 벽이 벽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무관심하게 지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자꾸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함으로 오는 우리의 쓰디쓴 상처의 골과 모난 죄의 습성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며 이런 상처와 죄의 습성들이 죽어지고 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궁극적인 길이고 복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먼저 경험한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하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느낀다면 절대로 그 사랑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론 나 자신의 시기와 질투, 야심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도 해보지만 뚫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내가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무언가 특별해서, 무언가 잘해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손 내미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며 당신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실수투성이고 시기와 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요한을 변화시켜 사랑의 사도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주님께서 삶으로 보이신 사랑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듯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생수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